신앙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복잡한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인도하심이 아닌지 오해될 정도로의 그 혼란스러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방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이 등장하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후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서서히 국민적인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있고 이에 사울왕은 다윗을 가까이에 두어 자신의 신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켜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전하자 더 큰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때마침 이 노래를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다윗에게 위기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에 빠져있던 사울왕은 그는 강력한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왕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두 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적인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흠모와 사랑을 받고 있고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왕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울왕의 주목을 받으면서 큰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권세자의 위협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는 오옌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단순하게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흠을 잡기 위해서 관찰했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그가 힘들어하자 그를 살리겠다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렸습니까? 수금이 들렸습니다. 이에 반대로 사울왕의 손에는 뭐가 들렸습니까? 창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다윗과 강한 악령이 내린 사울왕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던져질 정도라는 것은 다윗이 시간을 두고 이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왕을 향해서 복수하지도 않았고요. 또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죠?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실 것인데, 근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하는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극단의 아주 극에서 극으로의 그 경험들을 다윗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서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요셉은 어디 있었습니까? 한 번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요셉을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요셉과 방불한 경험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한 축복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공격으로 인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신앙인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삶의 현실에 어떤 결과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의 환경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의 모습은 본문에 의하면 점점 더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폭력과 파괴, 모함과 상대방을 공격하여 죽이려 하는 패러다임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내면의 본질은 점점 더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인은 그 자신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히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죽임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의 확장과 파급 효과가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죄의 전염성은 결국 영혼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사울의 감정적인 상태가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다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불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상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쾌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 대한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극도의 혼란한 사울왕의 심정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왕위가 길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고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잊혀진 줄 알았는데 설마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냐, 설마 새로운 기름부음 받은 왕이 등장하겠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또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악에 대한 점진성과 지속성으로 아카일로의 모습을 치닫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보편적인 죄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지 못한 사울왕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태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원수의 상황들을 주목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원수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기능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에서 연속해서 비록 그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자 다윗은 지혜롭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특별한 것이 없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요, 18장 1절에 시작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해라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과 사울 간에 매우 자세하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대화를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표현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다윗과 그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 했고 다윗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 지녔던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 대화를 들었던 요나단은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흠모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매력과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고난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향력과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전을 거두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있는 그 증인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잡한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어디에 가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난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어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데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의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옆에서 그를 섬기고 그를 보좌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위치로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왕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라면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그 왕좌에서 사울 왕이 빨리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톤 터치를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방법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강한 능력을 드러내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현재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밑에 홀려가서 그 밑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명성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이 권력자가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까? 너무 아슬아슬한 그 긴장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여 처음에는 그를 즉흥적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략을 짜서 모략을 짜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노쇠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울과 젊고 성공적인 다윗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이 긴장이 폭발하여 다윗이 병든 사울을 곁에서 도와주는 바로 그곳에서 사울 왕은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을 내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누굴 죽였습니까? 그 사울 왕이 그 두려워했던 골리앗 장군을 죽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또 이제 왕의 신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의 명성과 왕의 그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왕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가 악신에 걸렸을 때 다윗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가 수금을 타서 이 왕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간 사울왕이 창을 들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상황을 그 환경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나의 원수와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잠시 도피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러다가 사울왕이 스스로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천부장으로 파송하면 그는 사울왕의 곁을 떠나서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의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윗의 그 현 시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그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아래 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리더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명성과 칭송에 취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사울왕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역시 죄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영광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모습은 바로 미래의 다윗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미래의 왕이 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왕좌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과 방법은 가장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자나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받은 리더의 최고의 기준과 덕목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 말씀드렸던 요셉이 형통하였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좋고 나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고 나 자신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주목하고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영적인 상태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를 세우게 되시는 것이죠. 예,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긴장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방법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현실의 삶 역시 그와 방불한 기회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복잡한 현실의 고난 중에 있는 서울교회와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